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함께 TV를 보면은 할머니들은 다 그런가 할 만큼 할머니가 TV하고 이렇게 교감하시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요즘처럼 막장 드라마 악녀가 나오고 나쁜 사람이 나오면 악한 연기를 하는 그 배우를 보면서 할머니가 배우의 감정 그것을 몰입해가지고 그 배우한테 막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참지 못해서 험한 말을 하시기도 하면서 드라마에 공감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봤던 그런 재미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몰입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TV 보시던 할머니처럼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날 때마다 꾸짖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예 입을 막고 이 대화를 종결시키고 싶고 이게 TV라면은 그냥 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별로 영향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엘리후와 같이 이런 생각과 말, 마음의 정죄함을 갖고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 위한 대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대화 속에서 원래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그런 대화가 결국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야말로 썰전, 대화 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초토화된 관계, 서운한 감정 이러면서 무언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 이런 것들이 남게 될 뿐이지요. 열심히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듯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또 흥분까지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오늘 엘리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더 왜곡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인생에게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는 무심한 존재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지요.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세 번째 변론에 해당됩니다. 변론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는 그냥 이야기예요. 비교적 그의 다른 변론에 비하면은 짧지만 그 대상이, 그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기가 막힌 고통 속에 있는 욥이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더 짧게 말했거나 아니면 안 말했으면 더 좋았을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욥기는 지혜 문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 어떤 크리스찬의 삶의 지혜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35장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흥분해서 질문한 내용의 대강은 이런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계속 읽으시면서 욥이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탄식을 하나님께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모두가 내 고난의 결과가 죄 때문이라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악에서 떠나 산 사람이란 거를 나를 탈탈 털어서, 아니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셔도 하나님 가장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던 그 모든 것 부질이 없구나 라는 탄식을 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어허 이거 아닌데, 저거 위험한데, 저거 고쳐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엘리후와 비슷한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엘리후는 욥에게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정당한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욥의 탄식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그가 더 의롭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귀에, 마음에 편집된 생각은 욥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하지요. 이 질문이 엘리후에게 거슬렸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때문인 거예요. 하나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무런 고통을 당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지요. 이것을 들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욥이 신앙의 무익성을 주장하고 있구나. 흥분된 편집, 과대 해석의 결과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아, 저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의 말로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와 같은 이 리스너, 이 청자들, 이기기 위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증명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대화자들,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할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통 당하는 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그 말까지도 흥미로운 디베이트, 논쟁의 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본질을 잃은 대화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후반의 엘리후의 등장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우리도 엘리후 같은 오류로 하나님이 위로하고 서로 세우고 회복시키라고 펼쳐주신 만남의 장을 어설픈 토론의 장으로 초토화시키는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의 대화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엘리후의 변론은 고통 중에도 그나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그래봤자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너 따위에게 관심을 갖거나 너 같은 존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말로 벼랑 끝에서 한 두 손가락 거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 펴주는 그런 일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궤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엘리후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는 이 악인들, 거기 안에 그 범주에 욥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래 찾지도 않다가 찾는 사람들,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듣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말까지 하게 되지요. 결국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마저도 딸에는 신앙 좀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엘리후는 한마디로 정죄하고 무의미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힘을 잃게 하는 그런 결론까지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를 저는 뭐 진지하게 이거를 막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으면 더 좋은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이고 신앙적인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까이에서 고통당하는 누군가에게 그 고통의 깊이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 마더와이즈라는 그 성경 공부를 지금 22주간 1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연령층이 30대에서 60대까지 아주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경험이 다릅니다. 벌써 그 기간을 다 거쳐서 이제는 그저 이제는 그 30대에 고민했던 그 고민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분들한테는 30대 이 젊은 이 엄마들이 갖는 자녀의 문제, 고부 간의 갈등, 남편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고통 같지도 않은 고통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 그런 이야기를 공동체 앞에 내놓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그런 자매의 이야기에 뭐 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숨 한번 쉬면 그 성경 공부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누군가를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몰아시는 한숨 한마디에도 아, 사람은 이렇게까지 좌절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같지 않은 고통, 이런 함부로의 판단,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지요. 고통당하는 누군가에게,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 안 잡으니까 그래. 너 교회 안 다니잖아? 하면서 하는 이 대화, 아니 대화가 아니죠. 언쟁 속에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결국은 하나님 붙잡아라, 교회 같이 가자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오고 가는 이 썰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정으로 경험이 되었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툼 속에서 싸움 붙이시면서 결론을 주시는 분이시던가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그래서 그를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가려고 가자고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나요?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니셨나요? 그런데 본질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화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정제되지 않은 내 생각과 말로 하나님이 딱 사랑하라고 베풀어주신 만남의 장소에서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썰전이 오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실수를 끄집어내어서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시원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해서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시작된 대화가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이기기 위한 대화로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결국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은 대화, 긍휼함이나 사랑이 전혀 없는 냉랭하고 초토화된 전쟁터와 같은 대화의 장, 그 결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욥기 말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아마 엘리후를 등장시킨 이유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지점을 보면 이 냉소적 궤변론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엘리후와 같은 이 엘리후의 논쟁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시고 나타나시는 본문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창세기부터 보게 된다면 사단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자기 생각이 담긴 왜곡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게 했지요.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담아서 하는 모든 진리의 선포의 행위를 우리의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거짓 진리들, 이것을 이젠 내려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의 말 하나도 들을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귀 기울이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다시 한번 2021년을 마감하는 이 보름 정도 앞둔 이 날에 다시 한번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그냥 막연한 적이 있는 세상이나 선택받은 특정 집단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마저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기기 위한 디베이트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인간과 변론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너희들 그따위니까 안 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정말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정말 전도하고 싶으시고 누군가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의 예배와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베풀어 주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는 사랑과 긍휼을 선물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대화를 그치고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과 또 말씀으로 우리를 그것을 감동시키셨다면 우리의 대화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를 약속했던 사람들, 욕과 같은 고통 속에서 나라도 붙잡고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조언해주고 싶었던 그 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직접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랑과 긍휼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헌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또 긍휼을 베풀라고 만들어주신 모든 만남의 장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삶 사랑과 긍휼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잔치, 우리만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모르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세상의 말들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